변화되지 않는 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기령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네, 환영하고 축복하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최선종 네, 목사님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전에 신대원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같은 나이로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 선종 목사님이 먼저 이제 보스턴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뒤늦게 작년 9월에 이제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게 맞는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들 정말 나 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혹시나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이러한 의문들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신앙은 또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들이 이러이러하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그러므로 이러하라 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흘러가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죄악됨을 폭로합니다. 그들의 불의와 불법, 죄된 모습들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다 폭로해요. 그리고 나서 2장은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너희 또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희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혀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소망 없는 상태임을 성경이 밝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여기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실 원문에 보면은 이제는 앞에 벗이 붙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반전이 나타납니다. 소망 없는 인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but now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살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믿음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인과 법칙이죠.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나는 그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대조해서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인과 법칙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조건과 원인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를 받는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와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의 법칙을 설명해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한 자가 입금을 받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일한 대가요, 보상이요, 보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하지도 않음에도 삭스를 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어떤 원인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나타나요. 믿음도 원인 아닙니까? 믿었으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실 좀 자세하게 나눠도 너무 좋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건 다음에 나누는 걸로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간략하게 우리 추적하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야,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 이유를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데라는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족장시대라서 아버지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요 데라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추적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해요. 기근을 만나니 다시 애굽으로 백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하죠? 그 왕 앞에서 누이라고 제 아내를 네, 팔아먹습니다. 네. 그리고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약속할 때 네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보였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아유 됐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그냥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으면은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야 안 되겠다 넌 탈락이다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요럴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내신다라는 거예요. 계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 게 쌓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15장 6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특별한 어떤 DNA를 갖고 있어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너희의 원인과 근거 없이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수 되었던 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때로는 그런 고난과 힘듦을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부름 받았다. 스스럼 없이 하나하나 다 아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로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너 전교 1등 했으니까 내 아들 너 요번에 10등 했구나 탈락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서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라. 지금 1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세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2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지 못해요. 지금 상태는. 그러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갈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분의 구원이에요. 신분적으로 순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요게 이제 1절에 신분의 구원이라 하면은 2절엔 수준의 구원이 나와요. 신분의 구원과 함께 즉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수준의 구원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남았단다. 근데 그 궁극적인 완성을 너는 바라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까? 우리 뒷부분을 살펴보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3,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 구원이 시작됐고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환인연설, 환란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에요. 근데 3절에서 얘기했는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래.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지. 여기서 말하는 환란 중에 즐거워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초월하여 미친적으로 나는 기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란을 경험할 때 어렵죠.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환란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 이게 외적 환란입니다. 두 번째, 외적 말고 내적 환란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현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적 환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좀 뻔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포인트를 가지고 누가요?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야,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네가 그렇게 그러한 짓을 행하고도 예배를 드려? 야, 너무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이게 우리 귀에 맴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대적하셔야 돼요. 왜냐?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최악의 조건일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죄인일 때, 최악일 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은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악한 힘의 그런 참소와 정죄 앞에 우리는 뻔뻔하게 나가요. 그래! 나 부족하거든. 여전히 나 연약한데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거든. 죄인일 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좀 갈래? 라고 좀 우리가 대적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악한 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낙심하죠. 좌절하죠. 체념하죠. 그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거. 정죄와 참소로 그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둠의 악한 영의 전공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벗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수준의 구원이 흔들리니 그 사단의 정죄와 판단으로 신분의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난 구원받지 못한 거였구나. 아,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거구나. 라는 식의 체념하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실패,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배웁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낙심과 좌절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실존적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저한테 넘어올 그 분깃을 빨리 좀 주십시오.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그런 발언은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지시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니까 유산은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죽고 난 뒤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몰상식한 이런 태도.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분깃을 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고 룰루랄라 신난 거예요. 오케이, 이 돈만 있으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나게 그렇게 돈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루가 지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깃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탕진합니다. 그렇게 빈 털터리가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했던 그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거기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공허함이 몰려오고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은 내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니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허용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스톱! 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난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을 선택했는데 그 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를 알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유혹들이 안 올까요?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선악과처럼 매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따먹고 싶고 따먹기도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요, 아는 겁니다. 아, 그것이 내 안에 참 만족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구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80세가 넘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고백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만 남더라. 너무 이거 임팩트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80년을 살아보니 결국 우리 주님만 남더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상의 가치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남더라 라는 그 삶을 통해 고백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그건 그냥 제가 그냥 고백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생에서 경험해서 결국 그 인생의 그 이제 마지막을 사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결국 우리 주님만 남더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답이 안 되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배로 갚아줘야지 복수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 한 대 때리면 넌 두 대 때려라 라는 그 법칙이 내 안에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 현실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깨닫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밤낮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저 끝에서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은 이미 율법을 어긴 자로서 율법으로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였어요. 누가 봐도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거 뭐죠? 누가 먼저 건들기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는 근데 아버지가 끌어안을 때 그 아버지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요? 율법대로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아들을 끌어안는 것 자체가 또 율법을 파기해버리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두 팔 벌려서 늘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세요. 그리고 알아다오. 깨닫고 돌아와라.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너는. 넌 탈락되었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 우리 주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으로 갑니다. 연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뜨거운 그 용광로에 쇳덩이를 넣었다가 다시 뺐다 할 때 그 불로 말미암아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왕과 거지라는 건데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도시를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왕에게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확 들어오자마자 저기에 있는 거지를 안 되겠다. 쟤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다 돌고 그 거지를 데리고 와요. 내가 오늘로부터 너를 왕자로 삼겠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냄새나는 거지를 싹 씻겨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힙니다. 왕관도 씌워주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망토도 그리고 멋진 부츠도. 거지는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왕이 이미 그 거지를 향해서 너는 이제 나의 왕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뭐죠? 왕자입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씻김을 받고 나서 만찬을 내가 오늘 내 아들로 삼았으니 너무 기쁘구나. 만찬을 즐기자 하고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딱 제공했을 때 그 거지였던 그 왕자는 눈이 돌아가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 그 음식을 향해 달려가서 손으로 개걸스럽게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왕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어허, 너는 이제 왕자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왕자는 이렇게 먹는 거야. 포크를 수저를 통해서 이렇게 품위 있게 먹는 거란다라는 것을 누가요? 왕이 알려주는 거야. 왕자가 그것을 보고 배우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낄낄대면서 정작 아, 저게 무슨 왕자야. 아우 저게 뭐야. 그렇게 참석. 근데 왕은 왕자를 향해서 하나하나씩 교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넌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교정. 우리 주님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너 내 백성 됐어. 내 자녀가 됐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연단이에요.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에 익숙했던 그 죄된 모습들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스럽습니다. 낙심도 되죠. 근데요, 그 실패가 실패로 남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커가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작업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신분의 구원은 순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지만 이 수준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더디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완성이 이미 확보된 운명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5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바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그 궁극적인 완성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또한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어떤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완성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니. 누구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께서,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죠?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못 살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멀리하나? 점점 멀어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6,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환난처럼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야? 딸은 왜 없어? 여러분, 히브리 그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에서 상속자는 아들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죠? 우리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아들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는요,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파이듀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자식 만들기, 자식처럼 양육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사생자예요. 여러분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잘 키우고 싶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 내 아들이 지금 저기서 딴짓하고 있으면 다른 부모님은 그냥 귀엽고 웃고 넘어가죠. 근데 내 아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아들. 내 아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기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끄셔서 그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로 간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찬양인도 해주신 분이 또 읽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한글로 읽으면 좀 와닿지 않아.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보여주세요. 영어가 나오나요? 자,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자, 보세요.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는 거예요. 누구요? 주님께.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은 the author, 작가예요. perfecter, 완성자. 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요, 작가이신 그 주님께 fix.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는 거. fix는 뭐예요?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주님.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라고요? 나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작가시고 시작하시고 과정도 이끄시고 퍼펙터 완성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작업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녹록치 않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 때로는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그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진짜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제발 주님,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우리의 참 평강과 우리의 채우심을 허락하시는 분은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얻을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시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들 좀 기억하시고 여전히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결국에 그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렇게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 낙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녹록지 않은 인생, 여전히 연약하고 낙심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